미국 뉴욕 할렘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교사 로베타. 어느 날 보조장치에 발을 의지하는 여학생 과달루페가 교실에 혼자 남아 연습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과달루페가 다리 때문에 자신은 강하게 설 수 없다고 말하자 로베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로만 설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강하면 설 수 있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9년 미국에서 개봉한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감동 실화 영화 뮤직 오브 하트입니다. 카네기 홀에서의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선생님 로베타는 긴장한 학생들에게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화의 제목인 뮤직 오브 더 하트처럼 마음을 다해 연주에 임하라고 말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데요. 이 영화에는 메릴 스트립, 에이단 퀸, 글로리아 에스테판, 안젤라 바셋 등이 출연했습니다. 그럼 영화 뮤직 오브 하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이었던 로베타. 하지만 그녀는 해군 장교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죠. 결혼 후 10여 년이 흐르고 남편 찰스는 로베타의 친구와 눈이 맞아 로베타와 두 아들을 두고 떠나버립니다. 로베타는 어머니와 함께 잠시 살다가 직업을 구하라는 엄마의 말에 우연히 어린 시절의 친구 브라이언을 만나 미국 뉴욕 빈민가 이스트 할렘 지역의 한 공립초등학교에 음악교사로 취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클래식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빈민가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부모들까지 특권계층의 음악인 바이올린을 왜 가난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러나 아이들의 연주에 반대하던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기 말 연주회 때 깊은 감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바이올린 수업을 몇 년간 진행하던 로베타는 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해고당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로베타는 아이들이 계속 수업을 받게 하려고 학부모, 교사, 유명 음악가와 힘을 합쳐 기금 마련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뮤직 오브 하트 중에서 콘체르토 인 D 마이너 for two violins, 두 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비단조, 자슈아 벨, 캐런 브릭스, 조나탄 펠맨, 다이앤 먼로, 마크 오코너, 샌드라 파크, 이작 펄먼, 아놀드 스테인하트, 아이작 스톤, 마이클 트리, 찰스 빌 주니어의 연주였습니다.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영화 뮤직 오브 하트는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웨스 크레이븐 감독은 1995년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 스몰 원더스를 보고 영감을 받아 교사 로베타 과스파리에 관한 장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로베타 역할에 가수 마돈나를 계약했지만 마돈나는 크레이븐 감독과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며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떠났다고 하죠. 그전까지 마돈나는 이미 바이올린 연주를 위해서 여러 달 동안 공부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은 이 영화를 위해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연주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 음악교사인 로베타 과스파리는 지금까지도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카네기홀 장면에서 거물급 클래식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유명 음악가들이 직접 출연해서 연주했습니다. 아이작 스턴, 이자크 펄만, 마크 오코너 등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실제로 로베타 과스파리가 기금 마련 콘서트 여는 걸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엔싱크와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Music of My Heart, 내 마음의 음악, 영화 뮤직 오브 하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뮤지고드 하트의 주인공 교사 로베타 역할의 메릴 스트립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1975년 연극 트렐라니 업 더 웰스로 데뷔했고요. 그리고 1977년 첫 장편 영화인 줄리아에 출연했지만 그녀가 인정받은 건 1978년 영화 Dear Hunter에서였습니다. 이 영화로 처음 아카데미상의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1979년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1982년 영화 소피의 선택으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2011년 영화 철의 여인으로 또다시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메릴 스트립은 자신이 맡은 배역과 연기력에 있어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며 지금까지도 관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영화 뮤직 오브 하트 중에서 교장 선생님 역할의 안젤라 바셋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미국 뉴욕 할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안젤라는 예일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뉴욕 극장에서 연기를 위한 일을 찾던 중 1985년 텔레비전 미니시리즈 영화 더블테이크로 첫 텔레비전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1986년 영화 FX에서 뉴스 리포터로 나오면서 영화에도 출연하기 시작했고요. 1991년 영화 보이즈 앤 후드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1993년 영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출연해 가수 티나 터너 역을 맡아 골든글로브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1995년 영화 사랑을 기다리며 1997년 영화 콘택트 등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알리아의 Turn the Page, 페이지를 넘기다. 영화 뮤직 오브 아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Special smile, a certain touch. I never had a love that I loved so much. When I look back, you're everywhere. Turn the page, you were there. My very best friend, my summer day, my only someone to depend on when I lost my way. You came and answered my every prayer. Turn the page, you were there. What would I do if some strange moment I opened up my eyes?
영화 뮤직 오브 아츠의 웨스티 크레이븐 감독은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나 문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인문학과 연극 연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60년대 말 뉴욕으로 이주해 제작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우연히 16mm 카메라 한 대를 산 게 계기가 돼서 두 아이와 아내를 가진 채 대학 강의를 그만두고 영화사 직원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이후 공포영화의 거장으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표작으로 나이트메어 시리즈와 스크림 시리즈가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상상력과 숙련된 편집 능력이 웨스 크레이븐 감독을 독창적인 영화인으로 평가받게 했다고 하는데요. 뮤직 오브 하트는 크레이븐 감독이 만든 주류 영화 가운데 공포, 스릴러 영화가 아닌 유일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 크레이븐 감독은 2015년 8월 77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영화 뮤직 오브 하트 중에서 트리오의 17, 17살 함께 듣고 오시죠. It's all good, cause I'ma be alright. He is so done. Girl, he is done. 17 years and you're still too young. Music of Art는 미국 뉴욕 맨해튼 북부의 미국 최대 흑인 거주 지역인 할렘과 하늘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할렘은 흑인 빈민가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죠. 1658년 뉴 네덜란드 총독 피터 스토이 베산트가 네덜란드 도시 하를럼을 따서 이름을 지었고요. 이후 정착지를 설립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할렘에 19세기 말 아파트들이 들어섰고요. 미국 남부에서 들어온 흑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흑인 예술 문화가 부흥하는 할렘 르네상스가 발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한 음악 공연장인 카네기홀은 철강 사업가인 앤드루 카네기가 아내와 신혼여행에서 우연히 월터 담노 씨라는 지휘자를 만나고 나서 지어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담노 씨는 뉴욕에 공연장을 짓고 싶다고 카네기에게 얘기했고 마침 예전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카네기는 200만 달러의 사업비를 조성해 카네기홀을 지었고요. 마침내 1891년 5월 5일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개관 축하 공연이 카네기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공연을 보러 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카네기홀은 뉴욕시에 인수됐고요. 카네기홀에는 총 3군데 공연장이 있습니다. 먼저 1997년 홀 보존을 지원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의 이름을 딴 아이작 스턴 오디토리엄이 있는데요. 이 공연장이 카네기홀하며 사람들이 떠올리는 곳이고요. 좌석수는 2,800여 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600석 정도의 중규모 공연장인 젠켄홀이 있습니다. 실내악이나 소규모 관현악 공연에 주로 쓰이는데요. 1997년 거액의 운영자금을 카네기홀에 기부한 후원자인 젠켈 부부의 성을 따서 지어졌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270석 정도의 좌석으로 독주회나 실내악 공연에 사용되는 카네기홀 이사장을 역임한 와일 부부의 성을 따서 지어진 와일 리사이트홀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칸의 겨울에 가려면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죠. 뉴욕의 할렘가와 칸의 겨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뮤직 오브 아트 중에서 시너치의 One Night With You, 당신과의 어느 날 밤 함께 듣고 옵니다.
'Cause you touch me in the place that puts a smile right on my face. But I don't wanna be holding you, baby, only for an hour till I want you with me in these arms for all eternity.
$2,700만 예산을 들여 만들어져서 $1,500만 정도의 흥행에 그쳤습니다. 영화 뮤직 오브 아트의 음악교사 로베타 역할로 메릴 스트립은 열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을 못했죠. 음악 듣고 올까요? 메시 그레이의 Do Something, 뭔가를 해봐요. 영화 뮤직 오브 아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뮤지컬 파트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이올린이 배우고 싶어진다. 이 영화는 잔잔히 전통 클래식이 모든 이들에게 열린다는 걸 일깨워준다. 감동적이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휴먼 드라마다. 역시 메릴 스트립이다.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음률이 아직도 아른거린다. 웨스 크레이븐이 이런 영화를 만들다니. 카네기홀에서 공연 직전에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주를 하면 된다는 로베타 선생님의 말씀이 멋지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는 게 행복하다. 영화 같은 아름다운 삶을 표현한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뮤직 오브 하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아름다움, 즐거움, 성취감을 제공하는 음악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다 라고 평했고요. 시카고 트리뷴 평론가는 영화 뮤직 오브 하트는 멋진 정신과 인간미, 유머를 잘 보여줬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뮤직 오브 하트 중에서 디젤 디콜의 르반차 드 아모르, 사랑의 복수 함께 듣고 오시죠. 뮤직오브하트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로베타가 어느 날 바이올린을 연습하지 않은 한 학생에게 왜 연습을 하지 않았느냐고 야단을 치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기억에 남는 대사로 꼽히고 있고요.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카네기홀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로베타 엄마가 차 안에서 로베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전남편 찰스에게 고마워해야 해. 그가 널 내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일생일 때의 공연은 없었을 거 아니야. 이번에 영화 뮤직 오브 하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흑인 학생 봉고는 처음 배우는 바이올린이지만 바이올린 수업을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반대하는데요. 루베타가 봉고의 엄마에게 자신은 싱글맘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다음날 봉고를 수업에 데리고 와서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냐고 묻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영화가 끝날 무렵 로베타와 아이들은 카네기홀 공연에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들과 또 졸업한 선배들과의 합동 공연으로 감동을 자아내며 부모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음악 듣고 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주니어의 Nothing Else. 그 밖에 아무것도 영화 뮤직 오브 하트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들은 곳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라는 또 다른 희망을 만나 모두가 더 큰 꿈과 희망을 품고 기적을 일군 과정을 그린 영화 뮤직 오브 하트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뮤직 오브 하트 중에서 JC 벨라 스퀘즈의 Love Will Find You, 사랑이 당신을 찾을 거예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You'll try again, though the sun is the only one that shines within your heart, your whole heart. Oh, how your dreams have been forsaken, and now it seems your hope's mistaken, but just when you're sure your world is breaking,
I'll find you,
and it will heal the heart. You gotta see, you gotta see. When you believe, you stop believing. Love will find you. walk through a door that's always open, into a promise never broken. Love will find you, and it will heal a heart that's grieving. It will find you, you're gonna see, you gotta see.
건강을 위해서라도 뱃살을 좀 빼자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선포하지만 고소한 튀김 냄새 앞에서 그 다짐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유 있는 아침 시간을 위해 기상 시간을 20분 앞당기자 마음 먹어도 새벽녘 포근한 이불의 유혹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가 시작되면 굳게 다짐했던 수많은 나 자신과의 약속들 뚝심 있게 잘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아직 2019년이 한 달 남짓 남아 있어요. 못다 이룬 나와의 약속들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은 1960년대, 70년대 미국 최고의 팝소울 가수로 손꼽히는 스티비 원더의 수많은 히트곡들 중에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과 시간들에 대한 고찰이 잘 담겨있는 명곡이죠.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온 이 세상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은 덧없이 흘러만 갔죠. 어제의 나, 어제의 너, 어제라는 가사에 Yesterday Me, Yesterday You, Yesterday였습니다. 지난주에는 189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오락거리죠. 이발소 사중창이라는 뜻의 바버샵 쿼텟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발소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함께 모여서 화음을 맞추고 테너 2명, 바리톤 1명, 베이스 1명의 4인조 중창을 하게 된 것에서 시작된 바버샵 쿼텟 이야기 오늘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테너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의 음역대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말해요. 또 바리톤은 그 중간음, 그리고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의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내줄 때 그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버샵 쿼텟은 이렇게 이발소에 모인 손님들과 함께 했던 아마추어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 고도의 기교를 필요로 하는 편곡보다는 그 시대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했던 뭐 가곡이나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스와니강이라는 곡을 작곡한 1850년대 작곡가죠. 스티븐 포스터의 작품 이런 것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버샵 쿼텟은요, 1939년 국제 바버샵 쿼텟 대회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첫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오클라호마주에서 참가한 바틀스빌 바플라이즈의 사중창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이 수박 포도나무 옆에서라는 제목의 By the Watermelon Vine입니다. 아마추어들의 여가놀이로 시작된 바버샵 쿼텟이었지만 공식 첫 대회에서 챔피언을 거머쥔 팀이라서 그런지요. 지금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멋진 화음을 들려준 바틀스빌 바플라이스의 사중창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여가 시간을 즐길 만한 오락거리가 다양하지 못했던 그 시절이죠. 사교적인 사랑방 역할을 했던 이발소에서 찾아낸 새로운 오락거리, 이 바버샵 쿼텟은 1939년 시작된 공식 대회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명실공히 이 바버샵 쿼텟이라는 독보적인 한 장르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 바버샵 쿼텟 콘테스트 최근 우승자 중에서 2012년 챔피언이었던 링 마스터스의 사중창 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들으신 바틀스필 바플라이즈의 중창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오랜 시간 이 바버샵 쿼텟이 아 이렇게 많이 발전해왔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날 사랑하고 세상은 내 것이라는 제목의 Love Me and the World is Mine입니다.
I wander on as in a dream, a dream of paradise to be. For there an angel waits would seem. Dear, 'tis thee. Suns may shine to light my way, dear. Wealth be mine for a dear. Lords may pledge their riches to. The world would still be lonely with such virtues only life to me, dear me.
Just you,
just you, my love. I care not for the stars that shine.
I
dare not hope to e'er be thine. I only know I love you, love me, and the world.
(2012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바버샵 국제대회의 우승팀 이 링마스터의 사중창 들어봤는데요. 대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실력자들을 배출해냈던 콘테스트답게 수려하고 완벽한 화음을 보여준 링마스터였습니다. 1890년대부터 시작돼서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오락거리죠. 바버샵 쿼텟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1940년대 후반에 등장한 더 코데츠라는 그룹이나 아니면 1950년대에 또 큰 인기를 누렸던 밀스 브라더스와 같은 그룹은 이 바버샵 쿼텟의 영향을 받은 음악인들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 두 그룹의 음악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바버샵 쿼텟이 대중가요와 만나서 또 어떤 음악으로 새로워졌을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먼저 더 코데츠라는 그룹부터 알아볼 텐데요. 오늘 끝곡으로 이 코데츠의 밝고 경쾌한 화음이 매력적인 안녕 자기야 라는 제목의 Hello My Baby 띄워드리고요. 다음 주 본격적인 코데츠의 음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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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there, hello my baby, hello my honey, hello my ragtime pal. Send me a kiss by wire, baby, my heart's on fire. And if you refuse me, honey, you lose me, then you'll be left alone. Oh, baby, telephone. And tell me you're my
all.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Got a little baby, but he's out of sight. I talked to him across the telephone, telephone.
I never see my honey bunnies mine all right. So take my tip and leave this guy alone, and I'll say, hello, my baby, hello, my honey, hello, my ragtime pal. Hello, send me a kiss by far. Baby, my heart's on fire.
Oh, honey,
if you refuse me, honey, you lose me, then you'll be left alone. Baby, telephone and tell me you're my
own.
Hello,
hello,
hello, if you refuse me, honey, you lose me, then you'll be left alone.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수많은 야구 팬들이 열광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이제 2021 시즌 종반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아직도 경기장이 완전 개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의 입장객은 물론 집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의 야구 열기는 어느 해 못지않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속 30개 팀은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각 팀과 총 60회 시합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전인 2019년 한 해 경기장에서나 텔레비전 중계로 이를 관전한 인구는 무려 1억 7천만 명으로 추산돼 미국 최고 인기의 대중적 스포츠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토록 인기 있는 미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한 선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현대 메이저리그 야구에 맨 처음 등장한 흑인 선수 재키 루스벨트 로빈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은 서로 다른 인종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 여러 곳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했고 학교도 흑백이 분리된 채 운영됐습니다.
그런 현상은 스포츠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구팀은 물론 그 어떤 스포츠팀에도 흑백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계에도 1880년대에 제정된 메이저리그의 인종차별 제도 이후 흑인 선수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7년 그 같은 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선수 재키 로빈슨이 뉴욕의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 들어가 최초로 경기에 나선 것입니다.
재키 로빈슨은 1919년 1월 31일 조지아주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재키는 다섯 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재키가 태어난 다음 해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자 재키 가족은 캘리포니아의 파사디나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궂은 일을 다해야 했습니다. 재키도 살기 위해 밖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재키는 이때 인종적 증오에 추악한 현실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백인들은 재키네가 가까이 사는 것을 싫어해 거듭거듭 이사를 가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재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스포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형 매크 로빈슨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200m 육상 은메달을 차지할 만큼 체육에 뛰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에 진학한 재키 로빈슨은 각종 운동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는 야구, 농구, 미식축구, 육상 등 여러 부문에서 최고 선수였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최소한 미국 서부에서는 최고의 운동선수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그는 1941년 군대에 징집됐습니다. 그는 당시 헤비급 권투 챔피언 조 루이스 지원에 힘입어 간부 교육을 받고 1943년에 소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로빈슨은 군대 내 인종적인 좌석 제도에 항의했다가 군사재판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국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1945년 군에서 나왔지만 흑인에게는 대학 졸업자라 해도 일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로빈슨은 프로 야구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흑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인 야구연맹에 들어갔습니다. 이 리그는 흑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1920년대에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프로 야구팀들이 흑인 선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뛰어난 여러 흑인 선수들은 니그로 리그에서 활동했습니다. 흑인들의 기량과 기록은 메이저리그의 백인 선수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흑인 선수들은 매우 힘든 선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군데 팀이 존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를 하려면 매번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농장의 가옥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목욕물도 동료 선수와 나누어 써야 했습니다.
백인들만 들어가는 호텔에는 투숙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경우 버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캔사스 시티 모나크 팀에서 뛰었습니다. 이 팀은 니그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의 하나였습니다.
이때 메이저리그 뉴욕 브루클린 다저스 팀 단장이자 클럽 회장이었던 브렌치 리키가 재키 로빈슨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리키 감독은 실력은 뛰어난데 백인 연맹에서 당할 수 있는 인종차별과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리키 단장은 재키 로빈슨이 선수로서도 손색이 없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강한 자제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키 단장은 재키 로빈슨에게 운동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화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키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1945년 재키 로빈슨과 다저스의 입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나는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어쩌면 많은 차별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knew that I was going to be somewhat out in front and perhaps I would have to take a lot of abuse.
이어 그것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겠지만 나는 최대한 스스로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4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차별 논쟁이 일고 있었고 프로 야구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로빈슨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등장한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한 후 레이첼 아이숨과 결혼했습니다. 브렌치 리키 감독에게 로빈슨의 결혼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로빈슨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결혼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1946년 재키 로빈슨은 다저스의 마이너리그 캐나다 팀인 몬트리올 로얄스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리키 감독은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서 인종차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1947년 4월 15일 재키 로빈슨은 에버츠 필드에서 2만 6천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메이저리그 야구에 데뷔했습니다.
1880년대 이후 메이저리그 야구의 인종장벽을 넘은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재키 로빈슨은 예상했던 대로 인종적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살해 위협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경기 중에 투수는 노골적으로 로빈슨의 머리를 향해 공을 던졌습니다.
여러 야구팀은 로빈슨이 나오는 다저스와는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 선수들도 로빈슨을 퇴출시키려 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경기를 하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팀의 백인 선수들과 함께 호텔에 묵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빈슨은 굴하지 않고 야구를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으면서 기록면에서도 야구 역사에 남을 타자였습니다. 1947년에는 신인왕, 1949년에는 내셔널리그 타격왕과 가장 뛰어난 선수 MVP상을 받았습니다. 내셔널리그 도루왕도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6차례나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가 6차례나 리그의 챔피언 자리를 차지한 데는 로빈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55년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된 데도 로빈슨의 힘이 컸습니다. 그의 타율은 통산 3할 1푼 1리, 비교적 짧은 리그 선수 기간에도 홈런은 137개, 타점 734개, 도루가 197개에 달했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고 일하고 즐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빈슨의 성공은 다른 흑인들에게 백인만으로 구성됐던 여러 스포츠에 진출하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재키 로빈슨의 성공적 데뷔 이후 흑인 선수들이 스포츠 리그에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말에 가서는 메이저리그 모든 야구팀에 흑인과 중남미계 선수들이 진출했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37살 때인 1956년 선수 생활에서 은퇴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치가로, 사업가로, 민권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와 함께 흑인 인권운동, 인종차별 폐지운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흑인 최초로 텔레비전 방송국의 야구 해설자로도 활약했습니다. 그의 삶을 그린 영화도 나왔습니다. 로빈슨은 1962년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습니다.
심장병과 당뇨를 앓던 재키 로빈슨은 1972년 10월 24일 53세로 타계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그가 선수로 뛰었던 등번호 42번을 전 구단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현대 메이저리그 야구에 흑인 선수로는 맨 처음 진출해 프로야구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재키 로빈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